임진왜란이 세종대왕의 걱정처럼 결국 터졌습니다.
세 명의 사절단이가요. 황윤기라고 허성은 대표단 중에 두 명이죠. 쳐들어올 것 같다. 김성일은 그 정도 위인이 안 된다. 사실 그 과정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바로 이수인 장군이에요.
1592년 임진왜란 1번 제1진 소서행장 가톨릭입니다. 군기는요?
십자가예요? 임진왜란 성봉이 십자가로 누르고 왔어요?
십자가 군기였습니다.
해로를 이용해서 군량이라든가 병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수인 장군이 한산도 해적에서 승리를 하면서 딱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죠. 선조는 나 고급 정보 얻었어. 너 가서 출정해. 이수인 장군이 거부한 거죠. 왕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597년 2월 투옥당해요.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네 분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치킨이 있어 아름다운 밤입니다. 경제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대 유럽연안 교수의 박현우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 아들을 많이들 꿈꾸시라고 육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농담이고요. 저녁 시간이라서 제작진이 특별히 닭강정을 준비해 두셨으니까 진행하시면서 편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왕들은 예전에 죽으면서 유언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 유언으로 남은 건가요?
의무는 아니지만 네네. 마지막에 꼭 말씀은 보통 남기시죠.
근데 언제 돌아가실 모르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렇게 신하들 부릅니다.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지키죠. 우리도 흔히 임종을 네네. 보는 거죠.
임종을 지키는 게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조선시대 때.
대부분은 임종을 지켜요. 뭐 특별하게 뭐 왕이 뭐 갑자기 뭐 사냥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뭐 이러지를 않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제 유언을 남기죠. 태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왕으로 있으면서 세종에게 왕으로 있을 때 미리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뭐 한 4년 뒤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태종이 정말 유언에서 아주 주목되는 게 아마 세종이 우리 고기 좋아하신 건 알잖아요. 네네. 육식 좋아하시고 보통은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 뭐 소위 고기를 못 먹잖아요. 밥 같은 거. 소찬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태종은 저 세종은 고기 못 먹으면 큰일 나니까 꼭 고기를 먹게 하라. 내가 죽어도
고기를 꼭 먹게 해라.
고기를 먹게 해라. 유언으로 남아있어요.
와, 진짜 좋아하셨나 보다.
근데 진짜 태종께서는 저는 재평가 다큐멘터리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왕자의 남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을 어떻게 하고 정말 무섭고 하지만 세종 사랑을 보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의 뭐 최고의 그런 왕을 만들었고 안 그랬으면 지금 여기 우리 방송도 이렇게 못해요. 니 엄마 오아이니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용이 있었으면 우리가 아마 사냥하는 DNA는 좀 더 받았을 거야. 근데 이제 결국 세종이라는 왕의 DNA가 그래도 우리에게 그 정신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종도 유언을 남겨요.
세종대왕의 네. 유언은 뭐예요?
세종은 이 당시에 또 국제정세, 본인 또 사군육진 개척하고 상당히 또 이제 뭐 대마도 정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그런 활동도 하셨기에 항상 그 일본과 오라케를 항상 조심해라. 이게 이제 유언이에요. 우리 마치 예전에 우리 신라의 삼국 통일을 하고 대왕함 해중록 만든 문무왕이 항상 저 일본을 경계하라 저런 논리 비슷하게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종의 아들 문종은 사실은 세종의 3년상 후유증으로 빨리 돌아가시게 됐고 그러니까 항상 어린 단종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명 대신이라가 유언을 받드는 신하 김종서 황보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저 단종 당신들이 잘 정말 어떻게든 잘 케어해라 보필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화근이 되는 게 그러니까 김종서 이런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단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황표정사라에서 뭐 인사에 미리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한다라든가 권력을 행사하니까 여기에 반발했던 수양대군이 결국 김종서 황보인 제거하고 결과적으로는 왕이 되죠. 그런 유언이 있었고 또 세조 유언이 아주 좀 흥미로운데요. 세조도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피를 묻히겠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나름대로는 좀 요즘 표현을 하면 민생을 위한 이런 정책들도 많이 펼쳤고 그래서 유언에서도 내 무덤을 만들 때는 조선의 기본적인 왕릉은 석실이에요. 석실. 돌박 무덤이죠. 그런데 석실로 무덤을 만들면 너무 이거 비용이 많이 든다. 힘도 들고. 그러니까 내 무덤에는 획격으로 만들어라. 석회하고 우리 모래에서 약간 콘크리트 이런 네. 방식이죠. 그거를 연으로.
그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마치 진공포장처럼 돼가지고
회격에 이게 보통 산물이라고 해서 물 그다음에 회 모래를 섞는 건데 비율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게 완벽하게 그 모든 미생물의 활동이 정지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안에서 그걸 깰 때는 삽도 안 되고 곡괭이는 안 되고 그냥 포크레인은 날로 콱 찍어야지만 하는데 그때는 묻어 있었던 그대로 그냥 남아 있어요. 이게 이런 시기에 남아 있는 건 전 세계 유래가 없는데 그 시작이 또 세조군요.
그게 세조가 유언으로 난 이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뭐 무덤에 보면 이렇게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돌이 있어요. 우리 난간석이라고 하는데 그 난간석을 받치는 돌 병풍석이라고 합니다. 병풍처럼 센다. 이게 또 제일 큰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조가 유언으로 저것도 만들지 마라. 저 병풍석으로 하면 너무 이게 힘도 들고 비용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실제 지금 세조의 무덤이죠. 남양주에 있는 세조의 무덤 광릉에 가보시면 없어요. 병풍석이
이게 없어요. 참 고고학자가 좋아할 수가 없는 인물이네. 아니 좀 만들어 넣어두시면 또 우리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근데 다행히 예종은 세조가 유언을 그렇게 남기니까 그렇게 병풍석을 안 만들어요. 근데 우리 그 뒤에 왕인 성종 무덤 보면 또 병풍석이 있어. 이거를 그대로 또 안 따른 거.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또 돌아가시는 분이 아들에게 피 안 주려고 내 죽으면 제사상에는 뭐 초코파이하고 바나나 한 개만 놔라. 그러면 고지 시간 아들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죠.
하면 집안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는 야 너 누가 아버지 제사 이렇게 너가 할 수 있냐. 그러면 다음에 제사 지낼 때는 또 풀세트로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약간 선위하고 비슷하네. 하란다로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종은 워낙 아버지가 강하게 이제 유언을 하시니까 했는데 그다음 왕들은 야 그래도 이거 어떻게 우리 아버님 무덤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또 조선왕릉 보면 대부분 또 병풍석을 또 갖추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쟁과 관련해서 바로 이 선조의 유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영창대군이 선조가 임종해서 살 무렵에 3살이었어요. 아마 선조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영창대군이 승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광해군이 세자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광해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할 것을 이제 유언으로 남기면서 또 광해군은 따로 불러가지고 그래도 너 어린 동생, 이복 동생이 하지만 저 영창대군 너가 좀 잘 보살펴 주라. 그렇게 정말 유언으로 남겼지만 영창대군이 계속 성장하는 적통의 존재는 광해군에게 너무나 위험스러웠고
그렇죠. 광해군이고 영창대군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창대군을 결국은 영모 사건이 일어나고 영창대군을 저 왕으로 추대한다라는 그런 거짓 진술을 근거로 강화도에 유배보냈다가 그것도 정말 아주 잔인하게 골방에
정살
그렇죠. 그게 완전히 반대 세력을 결집시켜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광해군이
그렇죠. 광해군이 영창 증살이라고 합니다. 증기로 쪄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 반대 세력도 전부 분노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런 결과적으로 이 선조의 유언이 지켜지지 않은.
또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광해군은 후실의 자식인데 적통 왕자를 저렇게 죽였다. 이런 것도 또 구실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항의하는 그 어머니 영창대군 어머니 임목대비를 덕수궁 소궁에 유폐하게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 반대 세력은 유교윤리의 폐모살제. 이건 뭐 도덕적으로 너무 패륜 정권이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인조반정에. 결과적으로 광해군이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그런 명분. 그러다 보니까 인조반정 이후에 조선의 사회가 더 경직화가 돼요. 철저하게 성리학 중심으로. 광해군을 몰아낸 명분이 저 성리학 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왕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 이념주의로 더 강화가 되는 게 인조 때부터.
안 지키면 왕도 쫓겨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를 도와준 저 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대하고 후금은 배척한다. 친명 사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광해께서 조금 유언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조금 영창대군을 잘 좀 이렇게 아껴주시고 좀 계모지만 어머님을 좀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쫓겨나지도 않고 조선이 너무 성리학으로 가는 것 또 그걸 어떻게 그렇죠. 만들 수도 있었는 선택이었네요.
그렇죠. 역사에서 뭐 가정은 없다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광해군이 가장 쫓겨날 수 있는 첫 번째 명분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이런 유언이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도 다 있나요? 다른 문화권에도 유언이라는 제도는 다 있는 거죠?
사실 있는데 그게요. 제일 재밌는 게 그 러시아의 뾰트르 대제. 예.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면은 자기도 도저히 이제는 안 되니까는 내가 왜 죽어 이랬다가 막판에 야 펜 가져와 이랬는데 모든 것을 주어라. 마지막에 누구한테인데 그걸 못 쓰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아, 이게 한국이었으면 모든 것을 왕자에게라고 쓰고 먼저 했는데
주어라 모든 것을 아따입쇼 탁 떨어뜨렸어요. 아. 그리고 이제 뒤늦게 와서 이제 공주가 달려왔는데 이 사람이 그 안나 삐뚤어보나라는 친애하나 딸인데 뭐라고 아버지? 못 들어요. 이제 말씀을 못 하시고 곧바로 코마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떡하냐? 가짜 유언장들이 막 도는 거야. 유럽에서 이거 내가 받기로 했다 해서 사방에서 나와서 결국은 유언이 없는 것만도 못한 게 됐다는.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죽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다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러시아는 대체적으로 끝까지 가다가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사실 유모미토 본처 징기스칸도 그렇고요. 유언장을 남길 수가 없는 게 징기스칸 글을 몰랐는데.
그래도 아니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 이게 보통 유목민들은 말 달리다가 싸우다 죽기 때문에요. 차분하게 죽지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대부분은 요즘 말로 하면 사고사를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말해서 낙마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사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기고 싶어도 보통은 가장 그 유력한 거는 티무르도 그렇고요. 티무르가 왜 중국 정벌하다 죽지 않습니까? 보통은 유언이 저놈의 적들을 내가 죽여야 된다 하고 보통 죽는데요. 예, 보통 장군들이나 칸들은 우리 같이 야 이거 뭐 여기는 누구 저기는 누구 그러면 그게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중동 쪽은 어떻게 죽어요?
네, 강인욱 교수님이 굉장히 싫어하게 죽은 분이 있죠. 살라후딘.
살라후딘. 네.
살라후딘은요 정말 유언의 표본 중에 표본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죽을 때 딱 옷 한 벌 있었습니다. 자기 무덤에다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그랬으면 돈도 없으니까.
무슬림들은 재산에 대해서 약간 예. 그런 경향이 좀.
예, 근데 정말 깔끔한 왕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그리고 옷 한 벌 있었고, 그 장례식 때 그 장례하는 사람이 살라딘이 남긴 건 이거 하나뿐이다라고 옷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남겼던 유언 중에 자기 후계자한테 겸손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다스려라. 그리고 자식들한테 싸우지 말아라.
이슬람권은 자식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서로 죽이는 왕권 다툼을 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나중에 좀 말씀드리기가 있겠지만 근데 또 이거 말고 유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의 바그다드라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든 아빠스의 두 번째 칼리파가 있거든요. 아,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유명한 만수르. 네. 만수르가 사람을 진짜 많이 죽였어요. 누구를 많이 죽였냐? 슈아파를 많이 죽였어요. 슈아파가 자기 권력에 불안한 도전 요소가 되니까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마흐디인데 마흐디한테 말하냐, 야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죽은 다음에 저 방문은 그때 열어보지 열어보지 마라 그랬어요.
비밀의 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흐디는 자기가 된 다음에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뭐를 남겨놔서 이거를 자기 죽을 때까지 열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열어봤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기절하는 줄 알았죠.
왜요?
시체를. 시아파. 그 뭐 일설에 따르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거의 다 죽었다. 아니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마오디부터는 이 시아파들에 대한 박해를 좀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은 유언인데 그게 좀 묘한 유언이죠. 그래서
나 죽으면은 열어봐라라고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시아파에 대한 박해를 이제는 그만해라라는
아니, 그런 느낌.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마오디는 아버지가 뭔가를 보물을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보면 꼭 뭐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뭐가 사건이 생겨. 일단 아담과 이브부터 사과 따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생기죠.
아니, 그러니까 판도라의 왜 상자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그렇죠?
돼요.
판도라의 상자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사고 터지죠.
열 거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언해가지고 또 하나 중국의 대표적인 유언 사례 중에 하나가 강희제 아시죠? 우리 중국의 전성기를 끈 청나라 강희제의 후계 계승을 둘러싸고 옹정제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강희제가 정말 예뻐했던 아들이 14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에다가 14라고 딱 썼는데
얘기 들었어요. 이때.
이 십자를 지워버리고 황제가 됐다. 이건 물론 야사에 전한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들도 결과적으로 워낙 강희제가 14번째 아들을 좋아했는데 네 번째가 갑자기 되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와, 그랬으면 강옹건성세가 아니라 강멍건성세가 될 뻔했네요.
그러니까 진짜 유언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고 물론 아마 야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유언이겠지만 역사상 가장 임팩트 있는 유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로스의 유언이죠.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어쨌건 그 자기 대제국을 완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원전 323년에 바빌론에서 갑자기 되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이제 죽어갈 때 이제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이제 물어보죠. 당신의 후계자를 누구로 하면 될까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최후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였냐? 가장 강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로스 휘하에 있었던 모든 장군들이 다 제국을 다 갈라가지고 뭐 예컨대 뭐 셀레우코스, 뭐 안티오코스, 그다음에 뭐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뭐 카산드로스 뭐 이런 장군들이 제국을 다 쪼개가지고 막 미친 듯이 전쟁을 벌이는 그 헬레니즘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짧은 제국 중에 하나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인 유언이 뭐 기록적으로 전해지는 경우는 없는데 유언이랑 비슷한 기록물들은 있어요. 그 이집트의 여러 이제 그 문헌들 중에서 이제 세바이트라고 부르는 그 장르의 문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이제 가르침이죠. 이제 잠언들. 이 기록들 중에서 화자가 왕인 그 세바이트들이 있어요. 두 개가 보통 있는데 메리카라 왕을 위한 가르침. 요거는 메리카라라고 하는 이제 일중왕기 때 파라오의 아버지인 케티가 남긴 걸로 전해지고 또 요것보다 조금 더 유명한 것이 아멘헤메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제 문헌이 전해지는데 네가 왕 잘 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 가운데서 흥미로운 것이 말씀드렸던 그 아멘헤메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기록인데 여기서 아멘헤메트는 그러니까 아멘헤메트 1세거든요. 12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 아멘헤메트 1세가 글 속에서는 유령으로 등장을 합니다.
유령으로요?
네. 그러니까 유령으로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 왕권의 정통성,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문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아멘헤메트 1세는 아마 암살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아들한테 너 아무도 믿지 마라. 너한테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지 마. 너의 부하들, 너의 형제들 아무도 믿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온 거네.
맞아요.
네.
예.
본격적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세종대왕의 걱정처럼 결국 터졌습니다. 근데 대비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비를 안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됐고 세종 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사군육진 개척이라든가 대마도 정벌 이 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가 16세기에 들어오면 조선이 이렇게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학자들 간의 학문 논쟁이라든가 윤리나 뭐 이런 교과서 같은 데 되게 싫어했던 거 나오잖아요. 뭐 사단 칠정 논쟁, 이기론, 주리론, 주기론.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인 심화 작업 같은 거는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 문이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숭문 천무,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우리 보면 초반에 계속 패배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의 기본적인 방어 체제는 15세기까지만 해도 진관 체제예요. 큰 방어 진과 관을 두고 거기에 이렇게 탁 우리 스포츠로 치면 지역 방어 개념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재승 방략 체제라 해가지고 직결지에 장군이 가서 거기에 병력 소집해가지고 딱고 침입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비군 제도가 어디로 모이세요 하면 글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데 오랫동안 전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표현하면 예비군 훈련 안 한 거예요. 오랫동안 안 해놓으니까 중앙에서 가서 모여 이러는데 거의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지?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통일하니까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낮게 본 나라죠. 최고 권력자 바꿨는데 뭐 가야 되냐 마냐 하다가 보내긴 보내요. 통신사라 해가지고 보내서 저 인물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갔는데 3명의 사절단이 가요.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 3인의 대표단이고 이렇게 가면 뭐 거의 한 몇백 명이 가요. 이때 네. 뭐 여러 가지 기록하는 사람 뭐 뱃사공들도 가고 쫙 가겠죠. 그래서 6개월 걸립니다. 보통.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
겨울에 걸려요? 네,
1590년 3월에 가서 1591년 3월에 돌아와요. 그리고 또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와서 황윤기라고 허성은 대표단 중에 두 명은 저 쳐들어올 것 같다. 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와서 두 명은 저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허성과 황윤기는 일단 반대를 했어요. 네. 네.
김성일은 아, 그 정도 위인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선조는 어쨌든 뭐 전쟁 일어난다 해가지고 하면 뭐 왕 입장에서는 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핑계를 뭐 김성일 쪽에 대는 거죠. 저기 봐, 안 쳐들어온다고 했어.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비를 하자. 않았고 사실 그 과정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 주장을 듣고 이순신 장군은 준비를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이미 바다에서의 어떤 동태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 수군은 바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김성일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김성일도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은데 퇴계 이황 선생 제자였고 기본적으로 퇴계 이황 선생은 일본에 대한 좀 교린 정책을 쓰는 입장이에요. 일본 좀 살살 달래가지고 그래서 일본 또 퇴계 선생을 좋아해가지고 퇴계의 승리학이 일본 일본에 많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사실은 김성일도 나중에는 그렇게 회고를 해요. 나도 쳐들어올 것은 어느 정도 감은 잡았는데 두 사람이 너무 세게 말하니까 나라도 그러면 뭐 라면 사재기 들어가고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나가 좀 다운시킨 거다. 그러면서 김성일은 전쟁 터지자마자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막 병력들 모으고 이러다가 과로사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성일은 나름대로는 헌신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고 가장 큰 책임은 선조이겠다는
거.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분명 이거는 쳐들어온다. 근데 김성일이 아예 그럴 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그래도 좀 위험성이 있으니 그렇죠. 천천히 대비는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안 쳐들어온다고 했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비를 안 했군요.
그래서 김성일이 한때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저는 임진왜란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나비 효과라는 걸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유럽에서부터 임진왜란 시작됐다고 가끔 생각을 해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깜짝 놀라서 로마 가톨릭이 정신을 차리려고 만든 게 예수회입니다. 예수회가 1534년에 만들어지고 1540년에 교황청 인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회 신부들이 인도로 오죠. 인도에 와서 인도 고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가고시마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온 야지로라는 일본 사람을 만나요. 이 야지로가 이 예수회 신부들한테 일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 신부들이 일본에 도착한 게 1549년 가고시마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소위 말해서 키리스탄 센츄리가 열려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당시 통일 직전이잖아요. 영주들이 많은 문물들을 유로부터 받아들여요. 조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1592년 임진왜란 일본 제1진 소서행장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소서행장의 군인들 있잖아요. 영주가 가톨릭이니까 다 가톨릭이죠. 군기는요?
십자가요?
십자가였어요.
임진왜란 선봉이 십자가로 들고 왔어요?
십자가 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 제1진이 로마 가톨릭 군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교 개혁 운동이 나비 효과로 결국 일본까지 가고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소서행장의 종군 신부가 세스페데스 신부입니다.
이거 우리 영화에 표현됐었나요?
십자가가 보였나요?
종종 표현되는 것 같아요.
종종 예. 근데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없죠. 배경을 모르니까.
아니 왜냐면 저 세계 시리즈 있잖아요. 노량 한산 이 시리즈 때 저 십자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이게 또 떠오른 게 임진왜란 하면 나비 효과가 좀 안 좋은 그 네거티브한 건데 국보가 274호가 있는데 이게 영국 결번이에요. 지금은 번호 없던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찾는데 아무도 현장을 모르잖아요. 근데 거북선이 발견되려면 일단은 땅속에 가라앉아야 돼요. 물속에. 근데 맨날 이기시니까 가라앉는 거는 배밖에 없고 유일한 희망은 원균의 7전령 해체 때 다 가라앉았다. 거기 없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없는 게 전쟁은 딱 가라앉으면은 가라앉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물살이 빠른 데서 하기 때문에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 1952년도에 어떤 해군 회사에서 그 발굴단이 곧 찾는다고 돈을 탔는데 이게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사람이 그걸 몰래 글씨를 새겨가지고 물에 빠뜨렸다 다시 건져내요. 그게 벼랑도 충통인데 그게 얼마나 웃겼냐 그 당시 우리나라 빨리빨리 병이 있었잖아요. 대서특필 이순신 거 나왔는데 원래 국보 지정이 되게 늦어요. 신라의 천마총의 금관도 2년 걸려. 왜냐면 그게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를 A4지 한 장 반으로 써가지고 그냥 그거 올려가지고 다 통과시켜가지고 국보가 됐어요. 3주 만에. 그리고 4년 뒤에 이게 가짜인 게 밝혀졌죠. 제가 93년도에 보러 갔었는데 너무 이상한 게 400년 동안 물속에 있었다는데 너무 글씨 뚜렷해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글자가 우리가 거북선이면은 그게 조선시대는 배가 선이 돼 선. 함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귀선이 맞는데 거기는 귀함으로 돼 있어요. 구남도의 함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맨날 강의할 때도 한 말이 있어요. 봤지 여러분들 위조도 뭘 알아야 한다.
그렇죠. 역사를 알아요.
네, 예.
그게 이제 거북선에 천자통동, 지자통동, 현자통동, 황자통동 1호포, 2호포, 3호포, 4호포 이 황자통동이 가장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작은 거를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빠뜨리고 다시 인양한 것처럼 해서 그래서 어떤 역효과가 생겼냐 하면 저는 거북선이 어쨌든 철갑선이니까 가장 침몰했다면 칠전장 앞바다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떠내려갈 수는 있지만 남태평양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주변에 우리 수역 주변에 있으니까 요즘은 또 이런 시추기술 같은 게 아주 발달했으니까 이게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우리 대표적으로 스웨덴에 가면 바사호라고 1628년에 그 침몰했던 그 배가 그대로 인양이 돼가지고 지금 복원했던
아 목선인데도요?
네.
역설적으로 바사호는 진술하자마자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발견은 되게 뒤늦게 발견됐단 말이죠.
저도 안타까운 게 차라리 거북선이 막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게 정말 많았으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전쟁 잘하셨나 봐요.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시추 기술이 더 발달되고 훨씬 이러면, 근데 그 역효과 때문에 이게 이제 확 잠수가 됐다. 수면에서 이게 이런 거 거의 사기상.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거기서 좀 벗어나면 우리 무령왕릉 같은 경우도 발견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희망을 가질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북선을 찾기 위해서 해군에서 꽤 오랫동안 노력했었어요. 예, 꽤 오랫동안 노력했었는데 사실은 거둔 성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래 그 해군에서 수중고고학을 담당하던 부서가 있었거든요. 해조유물 탐사단이라고. 지금은 그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이 쳐들어오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지? 왕이 성에 없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그거 찾다가 일정이 꼬이면서 임진왜란이 실패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선조가 의주로 도망을 갔어요. 원래 조선은 가능한 겁니까? 조선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뭐 이런 사람 이게 용납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려 현종 때도 나주로 피난 가죠. 고려는 이침이 일어났을 때 피난 갔고 고려 공민왕 때도 안동으로 피난 네네. 가고 어쨌든 왕이 화를 당하면 왕조가 무너지니까 왕은 뭐 피난 가는 거는 역대로도 있었고 선조도 이제 바로 결과적으로 이제 탕금대 전투에서 신립장군이 패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일본군의 북상이 계속 빨라지니까 4월 30일에 빠져나가고요.
전략적 선택이네요.
예, 일본은 거의 5월 1일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임진강을 건너서 일단은 평양까지 가서 거기서는 그 당시에도 이제 조선의 우방국인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평양성이 또 함락당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유성용 같은 사람은 나서가지고 왕께서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군관민이 협력해서 평양성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명나라 원군도 올 것입니다. 근데 이 선조는 불안한 거죠. 이거 계속 북상 소식 들려오니까 나는 빠져나가겠다. 근데 유성룡 이원이 대부분 반대를 해요. 그때 누구를 불러들이냐 하면 이때 마침 정철이 그때 선입파동 일으키면서 유배 갔다 그랬잖아요. 유배 평안도 강계가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도 있고 하니까 또 정철이 선조의 측근이니까 정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유배에서 일단 석방을 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정철이 왕께서 이렇게 피신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평양을 떠나 의주로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위대가 몰려와요. 왕이 평양성 버리고 이제 의주로 간다는 소문 듣고 시위대가 몰려와가지고 우리는 여기 평양성에 모이게 해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떠나 우리가 어떡하냐고 그때 유성룡이 수습하러 나가요. 징비록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막 도성 안에 분노한 시위대들이 몰려들었다. 내가 겨우 이제 진정시키고 우리들이 좀 수습하겠다 그렇게 했고 결국 선조는 정철 등과 더불어 의주로 피난하면서 그때 또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세자였던 광해군 너는 좀 전쟁터에 가서 수습해라. 그런 모습을 영화로 만든 게 예전에 대립군이라는 대립군. 영화 보셨나요? 네. 그 물론 대립군은 약간 영화적 설정이고 어쨌든 광해군이 의병 모으면서 분투하는 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실제로 의병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건 진짜군요.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이 그 역할 때문에 임진왜란 기간 중에 상당히 백성들의 인기를 끌어요. 이 왕은 저렇게 피난 가고 어린 세자가 와가지고 막 수습해서 실제 뭐 여러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상당히 광해군을 좋아했다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나중에 정묘호란 때 가면 소현세가 똑같이 분주활동을 해요. 광해군의 선례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그거는 결과적으로 왕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인데 한쪽은 피난 가고 한쪽은 전쟁 참여. 그래서 지금도 이게 거의 정설인 게 궁궐 불태우는 게 사실 조선의 백성들이 태웠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왔을 때 다시 이제 더 하면서 궁궐이 소실된 거고 그때 장례원이라든가 노비 문서 보관됐던 이런 것도 방하고 이래요.
예전부터 네. 이렇게 피난은 갔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우릴 버리고 가라고 분노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군요.
그리고 선조의 뒤를 이어 인조는 정묘호란 때도 피난 가죠. 이괄이난 때도 피난 가죠. 병자호란 때 피난 상관왕까지 생겨요.
피난 상관왕.
그런데 네. 또 이 선조가 그렇게 급하게 나가서 백성들이 분노해서 또 이 고고학자들이 또 덕을 본 게 한 번 있었는데 2021년도에 옛날에 가세요 피막골 인사동에 보면 있잖아요. 요즘 여기 빌딩 칠 때 보면 빌딩 파면은 발굴 다 하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사대문 안은 팠다 하면 다 기와집 나오거든요.
활자도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예. 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면은 아니 어차피 그 조선시대 기와집 다 있는데 뭘 또 발굴을 하냐고 맨날 반대들을 했는데 저 옛날에 우리 와이프랑 피막골 같이 먹던데 그 근처에서 빌딩 짓다가 나왔거든요. 진짜 조선시대 그냥 기와집이에요. 평범한 진짜 수십 개 있었는데 항아리 안에서 한글 금속활자 해시계가 다 나왔어요. 항아리에.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거기 있는 모든 유물들이 보통 1450년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집안 항아리 얻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 가장 유력한 견해는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궁궐에 불타니까 궁궐 출입하는 사람이 귀한 거 자기 집에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본인은 못 돌아온 거죠.
우리나라 국보 중에 그거 있잖아요. 향록 엄청 네, 예쁜 네, 향록 그것도 향록. 파묻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아마 백제의 멸망 시에 그 귀한 거를 그렇게 구덩이에 쳐넣을 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그러한 그 진짜 보물들은 사실 의도해서 무는 건 거의 없고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급하니까.
고구려 아차선 보루 유적도 네. 고구려군이 급하게 피신할 때 남겨둔 맞아요. 그것들이 남았다.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나 좀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무능하고 꼴보기 싫었으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누가 나 좀 업고 가라, 나 좀 업고 가야지 다들 도망가느냐라고 했다라는 일화가 있다는데 요거는 기록이 남아있진 않은 거죠.
실록에 나와요. 이제 창덕궁을 빠져나가는데 그때 또 막 비가 출출 내리고 이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정도는 기록이 나와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그냥 급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은 기록 나오고요.
이랬는데 남쪽에서 영웅이 탄생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임진왜란 때도 가장 큰 승전을 이제 한산도 대첩으로 꼽는 이유가 일본군이 이제 평양성을 점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어요. 두 달 만에 부산에 상륙한 후에 평양성까지 점령했던 일본군이 우주면 저 뭐 한 일주일이면 저 공격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가느냐. 바로 그 평양성 점령했던 병력은 임무가 거기까지예요. 소위 거기를 사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후발 부대가 와야 되고 후발 부대는 어떤 방식으로 오냐 하면 해로를 이용을 해서 해로를 이용해서 군량이라든가 뭐 병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수인 장군이 한산도 해접에서 승리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딱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거기서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육로 보급은 뭐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양도 적고.
또 육로 쪽도 만만치 않았던 게 의병들이 또 강하게 저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유성용의 징비로 기록 같은 데서도 바로 이 해전의 승리로 일본군의 완전히 한쪽 팔을 끊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 해전사에서도 아주 큰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보면 한산도 대첩에서 이수인 장군의 승리 또 평양성 전투에 결국 탈환을 해요. 명나라 원군이 와서.
근데 이건 명나라가 정말로 조선에게 진짜로 큰 도움을 준 거죠.
결정적인 것은 그때 순치라는 표현을 써요. 입술과 이빨. 그러니까 명나라도 결국은 전쟁의 확산을 막는 거예요. 일단 조선에서 전쟁을 끝내야지 조선이 뚫려버리면 자기들이 공격당한다는 거. 그래서 도와주는 거지. 뭔가 조선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선을 도왔다기보다는 내 치안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미 도시가 전쟁 명분을 내세운 게 정명가도예요. 명나라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명나라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비슷하게 6.25 전쟁 때 결과적으로 유엔군이 개입해서 공사나 막는 그런 장면들하고도 되게 닮아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압록강으로 올라가니까 중공군이 중쪽. 개입을 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중공 입장에서 네. 마찬가지로 이게 확산이 되면 자기들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또 하나 평양성 전투 탈환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동장군의 활약. 그러니까 일본군은 원래 목표는 가을까지 확실하게 조선을 정복하겠다였는데 이게 평양성에서 고립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을 거쳐 겨울 강추위가 오잖아요. 평양성 탈환이 1593년 1월이에요. 한겨울에 이루어진 전투인데 고립이 되죠. 식량은 안 나오죠. 스시도 생각나고 뭐 무슨
지금 얘기하셨던 이 박현동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군대도 그렇고 구마모토 규슈 지역 따뜻한 지역이에요. 홋카이도 지역 군대가 아니라 따뜻한 지역의 군대들이 왔으니 더 버티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게 규슈 지역 많은 분들이 나고야성에서 출병했다면 저 일본의 3대 도시 그 나고야가 아니에요. 규슈 지방에 명호옥이라고 한자로 쓰는 또 나고야성이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 출동하니까 추위가 더 취약하죠. 거기다 우리 드라마 가서 내보시면 일본군의 패션이 완전히 추위에 취약한 패션이에요. 뭐 짧은 치마에 게다 패션 이거 완전히 그냥 동상 걸리기 딱 좋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자면은 육상의 한산도 대첩이 또 있었어요. 다 거의 잊고 있는데 충청남도 금산군에 그 이치 대첩이라고 있거든요. 바다에서는 한산도가 막고 육상에서는 이치를 막아가지고 전라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7년 전쟁에 이끌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금산군 이치 대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한동안 육지에서는 거의 적고 이제 행주 대첩에서 권율 장군의 승리로 우리가 이제 반격을 했던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치 전투라든가 영천 전투 이런 것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게 그러고 나서요. 이제야 드디어 숨통이 트이고 이제야 살만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가장 중심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 잡아갔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파직당하는 그 소위 백의종군 시기를 겪게 되는데 7년 전쟁하면 7년 동안 계속 전쟁 발행된 게 아니라 1592년 4월 발발해가지고 바로 1593년 3월에 이 한양을 확실하게 행주대첩의 승리로 수복하면서 1년여 정도가 치열하게 전쟁이 됐다가 3, 4년은 강화협상 시기예요.
그리고 거의 다 퇴각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군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해안 지역에 외성을 쌓고 버티는 거예요. 완전 철수해버리면 조건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뭐 영토 활용 문제라든가 뭐 사과 문제 이런 게 계속 협상을 내요. 고니슈키나가하고 신유경이라는 명나라 인물하고 그러다가 이게 결렬이 되는 거예요.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또 요토미도시가 1597년에 다시 침략을 명한 게 정유재란. 1597년이 정유년이니까
이게 훨씬 더 가슴 아픈 전쟁이 됐죠.
그렇죠. 이때가 사실은 조선인들의 희생이 더 많았던 전투였고 왜 희생이 많았냐면 바로 이수인 장군이 아웃되면서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바다에 이수인 장군이 있는 한 전라도를 그때 차지 못한 게 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전라도를 차지하려면 이수인 장군을 어떤 이유로든 아웃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간첩 작전을 써요. 요시라라는 이중 간첩을 해서 정보를 마치 흘리는 것처럼 하고 일본 군선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이수인 장군이 이거 역정보다 출동을 안 하고 선조는 나 고급 정보 얻었어. 너 가서 출정해. 이수인 장군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왕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597년 2월 투옥당해요. 그래서 안 나가니까 결국 교묘하게 매척을 출동시켜요. 손주 팔아 내가 온다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투옥당하고 그때 강경 세력들은 이수인 장군 처형하라고 했어요. 왕명을 거절했으니까.
어떤 인간들인지 이름 불러주시면 돼요.
이수인 장군이 결과적으로 투옥되고 두 달 만에 풀려나게 돼요. 4월 1일 날. 그러면서 계급장 떼고 그 백의종군이라는 거는 그 당시 총사령관이 권율 장군이에요. 합천의 권율 장군이 계셨는데 거기 권율에게 가서 요즘으로 치면 군사 자문해라. 그 길이 바로 백의종군 길이에요. 놀랍게도 이수인 장군이 여진족 쪽에 정벌을 할 때도 한 번 백의종군 한 적이 있어요. 백의종군 제수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백의종군 하던 그 시점에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고 원균은 선조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칠천량 예전 또 사실은 원균도 이거 무리한 출정이라고 사실 반대를 해요. 그런데 선조가 출정하라니까 또 이순신 같이 자기 되기 싫으니까 무리하게 출정했다가 대패한 게 바로 칠천량 해전이었습니다.
학교에도 회사에도 국가에도 분명 훌륭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느냐 찍어 누르는 사람이 있느냐 뭐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리 찍어 눌러도 흰 옷 입고 다 깨부셨던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감사함을 전달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오늘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잠깐. 2026년 역사를 보다 굿즈 다이어리가 출시됩니다. 여러분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이어리인데요. 역사를 상징하는 히스토리 디자인부터 생손에 편하게 잡히는 사이즈, 고급스러운 가죽 커버까지 너무 예쁩니다. 내부에는 역사를 보다 시리즈의 세계관을 담아 대륙별 역사 큐레이션과 사건, 인물지도 그리고 월간 연간 캘린더까지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들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자연스럽게 역사가 되어 쌓이기를 바라며 2026년 역사를 보다 가죽 다이어리와 함께 특별한 한 해를 시작해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